우리 한 주간 만에 만나는데 또 2주 만에 만나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뒤에 계신 분들도 좀 하시고요. 인사 안 하신 분은 하면 좋겠는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누가 오셨는지 저도 앞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 일주일 남겨둔 우리 영민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마지막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용 목사님 옆에 있는데 아마 그 다음 드릴 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금방이라고 느껴도 본인은 상처받겠지요.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저와 같이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몇 가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학적 주제들이 다양하고 또 그 내용들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의 몸, 몸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우리의 몸은 가치를 실체화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은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 몸입니다. 우리의 몸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육체만 가진 존재로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 영혼만 가진 존재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잘, 너무나 잘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완전하면서도 유기적인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육체만의 존재 혹은 영만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요. 통합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가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잘 통합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형상으로서 몸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뭡니까? 첫 번째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앞에 있는 뭡니까? 사순절. 40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았고 몸으로 고통당했다. 이게 사순절이죠. 그리고 몸으로 인간을 구원했고 몸으로 부활했다. 이게 성탄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은요.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났다. 예수님의 몸이 고통당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 이것이 몸과 관련된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될 정도로 인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몸이라는 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즉 인간의 본질은 몸이다라는 것을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몸을 입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곧 인간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가면 요한 공동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난 영이지만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나지 않은 영이다.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다 라고 가르쳤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명확하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래서 성육신은 인간은 몸으로 살고 그리고 몸을 이루며 살고 몸과 함께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몸 자체입니다. 그 몸 안에 하나님의 가치인 형상도 들어있고 인간은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몸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몸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독교는 몸의 종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몸,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인 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제가 다섯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짧게 짧게 할 것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첫 번째, 몸으로 산다는 것은,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1번은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도 포함되는데, 몸으로 산다, 하나님의 형상이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육체의 오묘함에 감사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139편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짜 맞추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물, 그러니까 직물을 짜내는, 그 사람들이 이뤄내는 아주 정교한 과정, 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최고로 숙련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과정, 이게 짜 맞추었다 할 때 그때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가락, 그리고 우리의 다리, 우리의 발가락, 우리의 얼굴, 그리고 우리 내장,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뼈, 그리고 근육, 인대, 그리고 장기, 무엇보다도 생명을 공급하는 피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엮으셔서 우리를 직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아주 그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맞도록 아예 직역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시작.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교회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태아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잖아요. 병원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은 그 초음파를 통해서 본 그 자그만 그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자그마한 손가락과 뼈, 그리고 척추와 장기, 그리고 그 머리와 얼굴이 보름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하나의 생명처럼 이렇게 조직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생명의 기적이 마치 그 스튜디오처럼 생긴 모티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음에 우리는 놀랍니다. 그리고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가장 훌륭한 솜씨를 가진 분의 정교한 보살핌 속에서 모양이 형성되고 빚어지고 조직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신비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보고 또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경이로움을, 우리 몸의 이 놀라움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코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전화하셔서 딱 하나만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 코는? 왜냐하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코가 안 높았거든요. 아, 코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막상 보시고 에헤이 참 이 코가 3대를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이 볼살이 더 많이 나와서 코가 안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가지고 어릴 때 그 빨래 찢기 있잖아요. 아시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코에 대고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이게. 난 내 코도 싫어. 난 눈도 싫어. 입도 싫어. 몸매도 싫어. 키도 싫어. 나는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누구나,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사춘기에 아이들이 접어들었다라고 느끼는 게요, 카메라를 딱 들이대서 얼굴을 가리면 사춘기입니다. 그때부터. 딱 되면, 얼굴을 딱 가리면 그때부터 사춘기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 예쁘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되면 가리거든요. 누구나 자기 신체 중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뭐 옆에 있는 분이 강요하는 그런 신체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떤 예술가도 가장 타고난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정교하고 좋은 솜씨로 지금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만들다가 우리는 막 에이 하고 막 그렇게 구겨서 이상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 바로 나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육체의 오묘함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매 순간 아,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그 감사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매들과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또 하나님 뭐 바꿔달라고 하시든지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몸으로 산다는 것은 몸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얼짱, 몸짱. 우리 교회도 뭐 얼마 전에 몸짱 한 분이 오셨는데, 참몸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얼짱, 몸짱은 신조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인격체로서의 몸이 아니고 살과 뼈로 된 몸 자체에 집착하는지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몸값을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몸값이라는 게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냥 그럴 것처럼 생각들죠. 그런데 여러분, 몸값이라는 말에서 풍기는 그 경박한 뉘앙스가 있어요. 몸값? 그리고 아울러서 몸값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몸의 상품화, 몸의 등급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부감이 듭니다. 몸값이라니. 사람이 뭐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뭐 A 플러스, 또 그냥 A 이런 것도 아니고, 몸값 그러면 사람이 몸이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젊고 강인한 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몸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전시합니다. 나이 들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로지 실용적인 몸만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매스컴의 영향이 큰데요. 몸은 이제 이렇게 광고를 위해서 잘 디자인된 어떤 도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너무 광고를 많이 봐서 이런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길들여져 있다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쓱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쓱 마주치면 무의식 중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무의식적이에요.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주름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단련된 근육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 아예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사람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라보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개성 있는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형 어떤 체형, 몸, 그 몸만을 선호한다면, 그래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몸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드시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겁니다. 주름살, 좋은 겁니다. 흰머리, 괜찮습니다. 기미, 검버섯, 터진 배와 늘어진 뱃살. 여러분, 그것은 그 자체가 자연이고 역사고 실존입니다. 그게 스탠다드의 몸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궤적이 가감없이 기록되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정직한 몸, 그 몸 자체가 예술이고 시고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가 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젊고 탱탱한 몸을 우상시하는 이 시장의 논리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정직한 몸은 당장의 추한 몸으로 전락하고 마니까 이게 무슨 횡포인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직한 몸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그리고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그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람의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몸으로 산다는 것은 몸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 있는 그 몸들을 존중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사실은 다섯 가지 중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기 위하여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몸으로 산다는 것은 몸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역설은 그것이 점토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점토가 부서지고 깨지는 것처럼 뼈도 어긋나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뼈도 어긋나거나 부러질 수 있다 생각했더니 장석 형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부러졌습니다. 장석 형제. 장석 형제. 막 몸에 막 달고 있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일날 이렇게 서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됩니다. 몸은 추위, 더위, 피로,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에 굴복당합니다. 그게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장기간의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질병도 있고요. 출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사고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몸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마치 진흙으로 빚은 그릇 같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일 있습니다. 그냥 그릇이다. 제가 그렇잖아요. 남편으로서 또 혹은 아빠로서 혹은 목사로서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고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대부분 제 몸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제 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한계를 너무 잘 압니다. 쉬지쳐버리고 힘들어하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진토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하면요,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을 깨지기 쉬운 점토와 같은 질그릇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늘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매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연약함이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아까 성육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육신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성육신을 신학적 의미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우리 몸의 현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잖아요. 그리고 영원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제한받으면서 일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한받고 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몸, 그러니까 로봇캅 같은 상상이지만은 그런 몸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우리와 다른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속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제한받으면서 일하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예수님의 성육신도 그렇고 이것은 나의 몸의 연약함 혹은 내 몸의 한계를 느끼는 곳에 은혜가 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몸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이 우리도 뭐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니까 지금 10대부터 80대까지 계시니까 여러분은 한 나이가 어느 나이쯤 되시니까 밤샘이 좀 어렵던가요? 아, 내가 괜찮았는데 밤을 새니까 굉장히 힘들다. 어떠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10대도 있더라고요. 밤을 아예 못 새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밤을 새고 나면 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래 갑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딱 밤을 샜는데, 너무 막 몸이 피로가 안 풀리고 이러니까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 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제한을 절감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알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담아서 그 질그릇이 날마다 한계를 느끼면서 절감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몸의 활동보다 현재에 떨어지는 실용적 가치가 아니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든 우리 몸집이었다 하든 성육신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한계 그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는 우리 몸의 한계 때문에 자주 쉽게 절망하고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성육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그분이 이러셨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보배가 슬그릇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의 삶은요, 공동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몸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성을 수반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갓난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몸을 누가 받았는지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누가 받았는지. 태어났을 때니까 뭐 그게 어딘지 모르는 좋은데 태어난 곳은 다 다른데 여러분 몸을 누가 받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내 몸을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없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순옥자매 누가 순옥자매 몸을 받았습니까? 응? 어머니가 혼자 하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탯줄을 자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누구든 우리의 몸을 누군가가 받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들고 노인이 되어가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출발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 몸을 맡기고 마지막 떠날 때 누군가에게 우리 몸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몸입니다. 결국 그 몸은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의 신비가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태어나고 혼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야 된다는 이 신비는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다른 몸과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내가 왜 슬프지? 생각해 보면요. 몸과 몸이 함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른 몸들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이게 슬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안 줘요. 대신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눌 뿐이에요. 교회 와서도. 몸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생각의 일부를 나눌 뿐이지 몸을 나누지 않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그거예요. 제가 1번, 2번, 3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연약함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공동체로 함께 있어야 할 이유고 공동체를 떠난 신앙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만드셔서 연약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그 연약한 몸들이 서로 함께 있게 하면서 몸을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의 환상은 바로 깨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함이란 것은 뭐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남을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남을 섬기는 것, 섬기는 몸으로 사는 것.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몸의 소중함은 우리 자체가 이미 타인을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타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 뜻이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말 흙에 불과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몸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싸고 있는 이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는 이 안에 참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흙입니다. 이게 그냥 피부가 아니에요. 참 생명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흙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인에 의하면 인간이 살이에요. 마사르라고 하는데 살인데, 살은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포장지 뜻이 아니에요. 바사르라는 뜻이. 그게 아니고 이 바사르라는 뜻은 남에게, 그러니까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남에게 열게 하는 수단, 이게 바사르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열게 하는 수단, 이 바사르, 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나눠주려고 하면 물이 있지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비슷한 거예요, 그릇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의 생명.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사르라는 것이죠.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이 있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거든요. 인간은 이 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살이라는 게요, 자기를 남으로부터 구분짓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살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이름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한테 이름이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러야 하니까. 인간이 살이라는 말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남을 위한 존재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존재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받아 먹어라라는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은 썩어 없어질 비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몸이다 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들은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몸이 우리가 원래 창조되어 주던 그 목적, 남을 위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성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것은 몸에 대한 성경의 종말론적 관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의 삶은요,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생애라는 것은 부활할 육신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그리고는 49절에 오면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이 몸이요, 매 순간 영혼의 씨앗으로 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확증을 뭐로 말하냐 하면 몸의 부활이다.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된 전인으로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 부활할 존재다. 이 몸이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그렇게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영성이 부활과 영적인 몸의 존재를 주장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또 연배가 많으신 분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몸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년 넘게 혹사당했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막 아우성치는 것 같아요. 못 견디겠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굶주리다라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결핍,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은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몸으로 체득되지 않은 알미라는 것은 인간의 성숙과 진보에 아무런 보탬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설교도 하지만 제가 얼마나 관념 덩어리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추상적으로 내 삶을 제가 운영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육신의 고통, 또 뭐 늙어감, 또 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약이 아니고 더 커다란 선물이다라는 고백들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육신을 주신 주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관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제가 딱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누워서. 일단 바로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게 기지개를 쫙 펴고 제 몸부터 한번 살핍니다. 이렇게 쫙.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숨을 힘껏 들이마시려고 노력하고 밥도 꼭꼭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했던 것들을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몸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시 태어나면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몸으로 세상을 느껴보고 싶어요. 머리 말고. 몸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거든요. 부딪혀보고 뭐 탐험가가 되든 모험가가 되든 하나님이 만든 우리 교회 보니까 몸으로 느끼는 분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몸을 보면서 서로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포옹하고 살아야 하고 손을 살포시 잡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이크 좀 나옵니까?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도 사진을 봐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불 좀 꺼주시, 조금만 꺼주시면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속상해하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40이 되면 두 번째 맞는 20살 이런 표현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왜 40의 아름다움을 못 받아들이죠? 왜 두 번째 맞는 20살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 그림들은요. 제가 이 그림들을 처음 보았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참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속상해하고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그 정재영 권사님 이렇게 빌려고 막 했었는데 못 빼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사진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권사님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 안에 앞에 권사님 이 사진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프리카 오셨을 때에 제가 권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조금 희미해서 그런데요. 사진을 또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권사님이 이렇게 주름, 흰머리 다 있습니다. 원본에는.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것. 근데 저는 권사님을 뵌 지가 이제 8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같이 지났지만 저는 첫 번째는 이 사진이 너무 좋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권사님의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님의 이 얼굴의 모습과 표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권사님의 살아왔던 권사님의 모든 삶 그리고 권사님의 시간 또 권사님의 지금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어떻게 바라보신 데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앞에 거울에서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을 회상하는 그 모습보다 권사님의 이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 좀 계신데 천준혁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있는 남아공 그 교회는요, 우리 천이 교회가 있어요. 오래됐죠. 100년 넘었죠. 전통이 오래되니까 오래 있다가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게 되잖아요. 이제는 거동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마을을 이루고 사십니다. 이제는. 마을을 이루고 사세요. 그리고 그 전통은 10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분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그분들은 그 나라 전통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집을 그냥 기증해버리세요. 그래서 마을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선교팀이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조차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을 옆에 또 그분들이 함께 사실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밭을 가꾸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요. 이제는 나중에 몸에 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몸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데요. 방이 한 3평, 4평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병원이니까 이게 환우복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보통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원하면 함께 계실 수도 있고요. 이 방은 각 방마다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자기 삶의 물건들을 갖다 놓고 꾸밀 수 있도록 그 방을 배려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한 3, 4평 안에 70, 80 그렇게 사셨던 분들의 그 흔적이 딱 들어있어요. 다 모든 짐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밖에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을 다 빼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중요한 물건들을 딱 가지고 이 안에서 사시지만 이 문을 나가면 바로 도와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도 계시고요. 복도에 나가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시고 또 마당을 나가면 마을에 함께 계셨던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넘겨볼까요? 이것도 다른 방입니다. 그분은 이 방을 이렇게 꾸미셨더라. 또 넘겨볼까요? 또 다른 방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교회라는 공간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처음부터 마지막이 교회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끼리만 쫙 모아놓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만 쫙 모아놔서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통합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요 생로병사가 다 있고 희노애락이 다 있고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여기 있는 방 하나하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왼쪽은 함께 식사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함께 제 쪽에 볼 때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하고 또 함께 같이 모이셔서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마지막 사진은 그래서 우리가 그날 여기 앞에서 우리 왔었던 선교팀들이 이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태어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몸으로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육체의 오묘함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몸의 상품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번째, 섬기며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 세상에서의 생애란 부활할 육신의 씨앗을 심는 시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몸들을 서로 쓰다듬어주고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함께하는 몸으로 한 숲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일부를 나누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 살이 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섬기는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